제가 이제 금년 3월 말쯤에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좀 뛰어가는데 걸려서 넘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지면서 요런 모서리에 목을 이렇게 탁 박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손으로 짚고 박았으면 좀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냥 어떻게 손이 이렇게 안 닿고 목부터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땐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일단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전화를 한번 해서 어떤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문자로, 한국은 또 카카오톡이 잘돼 있으니까 카톡으로 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나 지금 사고가 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좀 데리고 와서 병원으로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 가서 막 응급실 가가지고 뭐 MRI 찍고 막 별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홍채 이런 거뭐 해가지고 막 스캔도 하고 했는데, 그날 밤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날밤 이제 입원을 했어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날 밤이 딱 되니까 그때까지도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아예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바람 소리를 입 모양을 이렇게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이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두 번째 날 밤새 딱그 병실에 7인실이었는데 참 옆에서 막 아픈 할아버지도 한분 계셨고, 또 어디 발목 다쳐서 들어온 젊은 청년인데, 그 친구는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지지도 못하고, 막 밤이 되는데 이제 불 껐는데 자야 되는데 떠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초등부에서 했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지난 수년간 막 신학대학원도 막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여기서 또 멈추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좀 두려운 마음들, 갑자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그런 마음들이 확 터지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근데 밤이니까 뭐 누굴 전화할 수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뭐 전화가 되나요? 그냥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님,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교에도 관심 많았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설교까지 이렇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계획도 많이 세우고 준비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목소리를 딱 하나님께서 끊으시니까, 야,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을 할까? 막 그런 고민까지 계속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네가 교회를 안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또 미국에 가게 해서 또 거기서 교회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신학 대학원까지 가서 졸업까지 하게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내가 설마 너를 여기까지만 쓰고 버리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일 시킨다고 하면 막 싫었는데, 또그 상황에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일이 있다면 또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뒤로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고, 아직까지도 찬양을 하려면 막 신소리가 나가지고 목이 따가워서 막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이 뭐 완전히 회복이 안 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 목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큰 두려움 없이 그 사건 이후로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또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지 오늘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지으려면 일단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설교 한 번에 이거를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시록 설교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 부분적으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알 수 있기에 최대한 짧게 제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죠. 제 시간에 끝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목이 아프기 때문에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일단 시작을 할게요. 창세기에 창조와 타락이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이상하게 꼬이거든요. 이 타락부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또 비슷하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좀 많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는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봐도 좋다면 정말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좋은 세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얼마나 또 살면 힘들고 또 고통도 많이 일어나고 또 답답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봐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물론 종종 가끔씩 이렇게 가을 날씨 이렇게 하고 햇빛 이렇게 싹 비치는 거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한 번씩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화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달라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우리도 그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여기 있는데 정말로 그 모든 온 세상 만물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안에 그들을 살게 하시고 또 거기서 동물들에게 이름도 주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대로만 지금까지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어디서 갑자기 뱀이 한 마리 나타납니다. 뱀이.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뱀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어디서 나온지 써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서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감히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와한테 슬쩍 가가지고 하와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의심하게 꼬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도 막 들떠가지고 더해요. 하나님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막 추가로 막 더하고 그랬더니 뱀이 계속 꼬드겨요. 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이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알기 때문에 너를 속여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속여요. 근데 하와가 이제 갈등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뱀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뱀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참 미련하기도 하와가 뱀의 말씀, 뱀의 말을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구나 하고 아이고 저거 딱 열매 보니까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참 예쁘게 생겨가지고 따가지고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먹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인류 최초의 죄,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 원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의 모든 인류의 삶은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변질되버리고 상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악함에 물들어 버려져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한테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저는 이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늘 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허함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경험으로서 많이 동의를 합니다. 참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저는 죄의 영향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겼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버렸다. 이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로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서로로부터. 그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공유되고 그냥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성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숨기면서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외로워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무너진 관계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또 무너집니다.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산책하러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아담을 찾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담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곳에 아담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담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또한 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으로만 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숨길 게 없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부끄러우니까. 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립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랑 관계도 끊기고 하나님이랑 관계도 끊기고 또 세 번째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되 땅을 저주합니다. 땅을 저주해서 이제는 아담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이 세상이 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은 먹을 것을 내놨고 땅은 그냥 인간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베풀어줬어요. 근데 죄가 있은 후로부터는 땅까지마저도 인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는 인간은 정말로 그냥 혼자 남은 정말로 고독하게 남아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좀 채워질 수 없는 정말 외로움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허함이 늘 있어요. 뭘 넣어도 그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뭐 정말 좀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막 친구들 앞에서 막 춤도 열심히 추고 노래도 막 잘 불러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어도 외롭고 그러니까 가수들도 계속 외로움과 고독 안에서 마약도 하고 또 이상한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또 돈을 많이 모아도 돈이 많다고 그게 막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고독해지고 어떻게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죄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은 뒤로부터는 우리가 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고 그냥 살면서 내내 그냥 혼자인데 누군가가 나 좀 말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근데 결혼해보니까 저는 결혼 안 해봤지만 결혼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결혼해도 외롭다고 더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아,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 더 결혼하면 더 외로우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늘 우리를 괴롭히면서 따라다닙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냥 뭐 좀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치 뿌리 빠진 나무처럼 그냥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게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살긴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말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 그 나무는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완전히 죽으면. 요즘 세대 사람들은 나무보다는 또 핸드폰이 더 익숙하니까 충전기 없는 핸드폰처럼. 그렇죠. 요즘 핸드폰은 하루만 지나도 그냥 배터리 닫았는데 충전기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핸드폰도. 우리가 그냥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끊기니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서서히 죽어가 버리죠. 그러고 너무 늦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냥 죽음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창세기를 정말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일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반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 아직 성경이 65권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빨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찌되었건 인간을 포기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만 봐도 아니, 인간한테 이렇게 지금 방금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으실 때 그냥 쫓지 않으셨어요. 혹시 밤에 추울까봐 아니면 혹시 어디 긁힐까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그래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시는지 벌써 나타나 있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그 구약시대 내내 계속 동물을 잡죠. 동물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죠.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원죄 때문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어떻게라도 살리시려고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니까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한테 자신을 드러내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엔 성전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장소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성막에 가면 제사장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동물 한 마리를 또 잡아서 갔어야 됩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어쨌든 동물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니까 더 이상 성막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은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은 이제 계속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유용하지만 자리를 잡은 뒤에는 별로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왕궁도 있고 한데 좀 예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통로로 만들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 에스겔 10장에 보면 좀 잘 나타나는데 6장부터 10장 정도 보시면 그게 잘 나타나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한다는 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합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게 그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그 성전으로 딱 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저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에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그냥 속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교회 와서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막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에 이상한 동물 그림 그려놓고 막 이상한 춤도 추고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한 500년 정도 참으시다가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납니다. 500년 참으셨는데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500년간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아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 삼고 사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듯이 에스겔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긴 했는데 떠나시면서 또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시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500년 뒤에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차이가 뭐냐면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도 안 가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결국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간들은 그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나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든 먼지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인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가만히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언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이면 3일 뒤에 부활하겠다. 그 예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 역할을 하셔서 이제는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그냥 우리가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선한 모습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이죠. 근데 여기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요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다 보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성전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전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데 그 미디움 역할을 해주는데 성전이 없다니 그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인간이 다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성전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 22절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게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해야 돼요. 성전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을 지은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으니까 죽지 말라고 다시 붙잡으려고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게 길을 터주신 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가면 죄의 영향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까? 죄에 딸려왔던 너무나도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슬픔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니까 죄가 더 이상 없대요. 우리가 지금 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끊긴 관계를 어떻게든 매듭 지으려고 성전을 주신 건데 거긴 성전이 없대요. 관계가 끊긴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했듯이 원죄가 있기 전에 그 모습대로 원죄를 모두 다 없애고 그 죄의 영향까지도 모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한 인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계시록 21장 22절에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마치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둘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약속처럼 지금은 목이 아파서 목소리 안 나오지만 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목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예배를 받으러 나왔는데 막 짜증만 더 나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죄의 영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이란 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소망은 뭔가?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떤 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을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데에서 동행할 날이 올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과 죄악의 영향들이 없는 그 천국으로 그게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 건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오실 때 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긴 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지금 상황만 봐도 점점 기독교의 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너 혼자 거룩한 척하냐 막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은 그냥 아무런 회복이 아닙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완벽한 100% 그 죄에 한치도 남지 않은 정말 완벽한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21장 22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정말로 힘들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괴로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완벽한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